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성경책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다 같이 묵상하며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미천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케 하시고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하고 그 뜻에 합한 삶을 늘 구하며 실천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신실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5장 안식년과 면제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인 것은 구인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죠. 구인 구워준 그 말은 좀 쓰는 것 같은데 형제에게 구인 것 구워준 것 그런 뜻입니다.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안식년과 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매 7년 안식년은 본래 땅의 안식에 관한 규례이지만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레위기 25장 3절 이하에 나와 있죠. 땅의 안식에 관한 규례이지만 면제에 대한 규례가 신명기 15장에 첨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에게 구워준 빚은 독촉할 수 있으나 동족에게 구워준 것은 매 7년 끝에 제 7년 끝에 면제해야 했습니다. 연말에 제 7년 연말에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 곤란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과 열등감의 고통이 클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매 7년 끝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주신 것입니다. 7년도 꽤 길죠. 7년 동안 열심히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다 갚지 못하면 면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는다. 성경의 원리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원리일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안 지키는 패역함 때문에 무지와 완고함과 패역함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보통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주일날 저녁에 예배당에 대표로 가족 대표로만 나와 앉아있고 자녀들은 데리고 오지 않는 우리 인천에서 온 어느 성도님 가정 빼놓고는 그렇게 어린 자녀도 같이 데리고 와서 앉아있는 그런 경우도 혹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너희는 집에 있어라, 피곤하지, 내일 직장 가는데 푹 쉬거라, 푹 쉬거라. 그래서 그러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믿음이 없어서 안 나오겠지요. 오전에도 안 나오는 자녀들도 있으니까 집에서 요새 온라인을 없애든지 하는 게 딱 좋겠지. 그런 거 생각하면 온라인이 좋은지 나쁜지 참 혼란스럽다. 온라인 때문에 예배당에 안 나와도 되는 풍조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하여튼 믿음으로 잘 살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수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만 예배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안 와도 괜찮다 그래. 오늘 피곤하니 그 집에 있거라. 내일 학교 간다고 일찍 가니까 그럼 있거라. 어떤 사람은 아예 주일날 학원에도 보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이고 답답해.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이거는 해도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싶은 때가 목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그럽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으려고 애를 쓰고 저녁에도 온 교인들이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앉고 사모함으로 그렇게 하면 믿음성을 바로 하면 진짜 좋겠죠. 그러나 잘 믿는다는 사람도 무엇이 잘 믿는다는 것인지 직분자라도 뭐가 직분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떤 때는 불순종, 불신앙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탓하겠어요. 목사가 시원치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제일 첫째 원인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도 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 장로들도 집사들도 권사들도 직분자들도 평신 일반 신조들도 다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복 받는다는 복 속에는 물질적인 안정도 주신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안정. 보통은 다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빠지잖아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당에 잘 못 나오잖아요. 돈이 뭔지, 돈이 신인지, 돈의 위력이 커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거꾸로 돼야지.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면 돈은 하나님이 주실려면 주실 수 있고 거두어 가실려면 거두어 가실 수가 있는 것이 돈이다. 그렇게 깨닫습니까? 그렇게 깨달아야 바로 아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아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지,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있겠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라. 치리한다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이죠. 다스릴지라도 너는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안식년 규례를 지키는 이 문제를 말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 뭐 이 규례만 있겠어. 이거는 작은 규례지. 하나님께서 이보다 큰 규례들 많이 성경해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 안식년 규제, 면제의 이 규제는, 규례는 선한 일이죠. 이웃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은 매우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행을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온 백성이 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복되게 하셔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구워주는 나라가 될지언정 다른 나라에게 구우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지언정 다른 나라에게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겠죠. 정말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과거에는 많이 이 나라 저 나라 청나라한테 치이고 또 명나라 원나라한테 치이고 일본에게 치이고 여기저기 다 치이는 우상 가득한 나라니까 치여도 싼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는 나라. 만일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그런 믿음이 독실한 나라가 된다면 그러지는 않겠죠. 예. 해방 이후에는 좀 나을 것인지 지금은 좀 어떤지, 예, 교회의 부흥,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교회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 7절 보십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참 우리가 이 구제 규례, 면제의 규례를 하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데, 가난한 형제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갸우뚱거리는 것이 많아요. 저는 여기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은 28년 이제 들어가면서 가난한 형제,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이 가난인가, 너무나 많이 속아봤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다 도와주면 되는가 보다고 도와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아주 소설 같은 그야말로 얘기를 써서 도와줬더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어떤 데는 교회다 말 안 하고 개인적으로도 도와줬더니,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외제차 타고 살고 2층 집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그 동네 이장님이나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또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정도이니까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때는 참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자 우선 게으른 자는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면 가서 일해야지, 그렇죠? 다들 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살지, 게으르면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게으르면은 안 되고, 낭비하는 사람도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절약해서 써, 절약해 쓰지.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가난하지, 파산나지. 그거는 당신은 가난한 게 아니라 게을러 빠진 것이고 낭비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속이는 자도 물론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의 흉내를 내는 거죠. 가난한 척하는 것이죠. 속이는 사람도 우리가 구분해서 그 사람은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 또 낭비하는 사람도 구제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문제, 자기가 열심히 살지만은 몸이 아프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여건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집안에 아픈 가족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먹는 문제의 어려움이 있고, 옷 추운 날 따뜻한 옷을 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또 거처하는 문제도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것은 확실히 가난이죠. 그것은 확실히 우리의 구제의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교회적인 구제의 대상일 것입니다. 여하튼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아 어려운 말이죠, 그 요구하는 대로,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필요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필요대로 예,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 먹을 것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잘하면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예,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내가 구워주면 면제년이 되면은 하나도 못 갚는데, 못 받는데, 예, 구워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이겠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는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계속 안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하나님, 제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 형제가 안 도와준답니다, 안 구워준답니다, 그러고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죄, 너 나쁘구나, 그런다는 말이죠.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아끼는 마음 아끼는 마음 혹은 영어 성경에 보면 괴로운 마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색한 마음 혹은 괴로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그럼 구제할 때 이 구제함은 나만 손해인데 아이고 내가 이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구제하다니 하고 속에 아끼는 마음 마음에 괴로운 마음이 들면서 구제한다는 표현이겠죠. 아끼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자, 모세는 몇 가지의 요점을 여기에 말합니다. 구제의 관계에서 첫째 반드시 구제하라. 본문에 반드시 세 번 8절 10절 11절 세 번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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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는 꼭 하라는 말이죠.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이거는 필수 사항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라고 그럼 반드시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선택 과목은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과목을 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선택 과목이에요. 자기의 취미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수 사항입니다. 구제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 9절에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해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죄가 된다는 말이죠. 야고보서 4장 17절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 두렵다. 선을 행할 힘도 있고 선을 행해야 할 그런 처지가 됐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말씀이죠. 반드시 구제하라. 두 번째 너그러이 구제하라. 본문은 내 손을 펴라. 두 번이나 8절 11절에 손을 펴라. 손을 움키는 것은 인색한 표현이죠. 안 주려고 애기들 뭐 좀 나 좀 주세요 그러면 안 돼 안 돼 하고 이렇게 손을 꼭 모으면은 그건 안 주겠다는 거고 그래요 아빠 엄마 드세요 할아버지 드세요 하고 사탕이라도 과자라도 주면 하나 주려고 하는 손을 펴서 줄이는 거죠. 그런데 안 돼 안 돼 하고 손을 움키는 것처럼 여기에 손을 펴서 손을 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그러이 구제하라는 말씀이죠. 구제는 너그러이 해야 된다. 또 본문은 그 요구하는 대로 아까 8절에 그의 필요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게 돼 있고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안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악한 마음이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아까 아끼는 마음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괴로운 마음 혹은 인색한 마음 아끼는 인색한 그렇게 번역한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킹 제임스나 NASB는 괴로운 마음 그렇게 표현해서 괴로운 마음을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마음이 씁쓸하고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도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성실함이란 하플로테스라는 헬라어는 단순함 영어로 simplicity 단순하게 하라. 그러니까 뭘 구제할 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구제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하라. 근데 그 단순함이라는 말이 문맥적으로 보면 구제할 때 단순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 말은 너그럽게 하라. 그래서 사전에는 이 하플로테스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그 뜻은 1차적으로 단순함의 그런 뜻이지만은 너그러움 그렇게 너그럽게 하라는 뜻이다 그렇게 사전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구제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 단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 행위이다. 오늘 본문도 보이고 있습니다. 너그러이 구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꾸는 자의 편에서는 평소에 낭비하는 습성이나 게으른 습성을 버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야 하며 또 돈을 벌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쓰는 것 외에는 먼저 꾼 돈을 충실히 갚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참 못 봤어요. 어떤 때는 저분 참 가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예, 우리 돈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돈 들여서 왜냐하면 교회 돈 제가 쓰질 않았으니까 교회 돈은 당회의 결정을 해야 쓰는 거니까 내가 우리 돈 들여서 어떤 때는 거금을 예,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야단이라고 말을 어떤 때는 그 얘기 간혹 듣는데 예, 은행 저축하느라고 계속 했다가 그거를 깨버리고 몇십만 원의 거금을 들여서 방 얻는데 집을 도와드렸어요. 그랬어요. 나중에 결국은 못 받고 그분은 떠나갔지만은 못 받고 말았지만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벌면 그 다음에 제1차적으로 도움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람다운 거지. 사람의 기본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생기면 갚는 것이 아니라 자기 쓸 거 다 써요. 다 쓰고 갚는 것은 맨 순서가 끝이. 젊은이들도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빚을 지고 빚을 갚을 생각 안 하고 다른 데 돈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먼저 돈을 벌면 빚부터 갚아라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기본이 안 되면 어디 가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기본이 되면 어디 가도 쓸모 있어요. 사람이 기본이 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꾼 것은 먼저 충실히 갚는 것이 사람의 바른 생활의 태도입니다. 또 율법은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돈을 구워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꾸이는 것은 꾸어주거든 너는 그에게 재주같이 하지 말며 별리를 받지 말 것이며 이자를 별리는 이자죠. 이자를 받지 말 이자놀이 하지 말라. 요새 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마치 사채업자처럼 자기 돈 굴려서 누구 필요한 같은 교우들끼리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 쳐서 받고 재미있습니다. 아주 돈 가지고 이자 벌이 하는 것이 재미있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일을 교회 안에서도 간혹 봅니다. 그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서 동거래도 사실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꼭 필요하게 구제를 할 때에는 구제를 하고 정말 빌려줄 때는 빌려줄 수 있지만 빌려주는 것 자체가 나쁜 행위는 아니고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잘 가려서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의 면제와 구제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복을 선언했다. 10절 다시 보면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말씀하십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죠. 잠언은 구제하는 자가 복됨을 많이 증거했지요. 잠언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니 구제를 하는데 왜 부자가 돼 자꾸 쓰면은 다 가난해져야 되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저 사람 참 구두쇠처럼 되게 아끼는데 그런데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제 말이 아니라 잠언 1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은 것입니다. 또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구워드리는 것이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돈 떼어먹지 않습니다. 떼어먹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드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딱 기억하고 너 몇 월 며칠 언제 무슨 얼마 도와줬지 내가 너한테 이자까지 쳐서 써주겠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우리는 이자 받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자 쳐두듯이 나는 조금 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 백합절에 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할 것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아, 무서운 말씀이네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더욱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죠. 주라. 우리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줄 것이니. 또 주님 말씀이 더 아주 재미있습니다.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대박에다가 예, 그저 깎아서 싹 깎아서 한옵 좀 빼고 싹 깎아서 예, 주는 것이 아니라 후이 되어 대박에 옛날에 요새는 그렇게 안 사지만 옛날에는 쌀이나 밀가루나 다 가서 많이 사기도 했죠. 어릴 때는 예, 대박에 아주 넉넉하게 주면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그러지 않고 싹 깎아서 깎는데 싹 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 넉넉하게 후이 되어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그러죠. 밀가루 같은 것도 이렇게 퍽 퍼서 싹 하면은 한 대박 같지만 흔들어 버리면 쑥도 내려가기도 하죠.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하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 우리 주님은 참 재미나게 표현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구제하면 우리가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2절 보십시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의 싹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모세는 또 히브리 종에게 대한 규례를 말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2절 이하에 이미 자세히 명령된 바이었습니다. 이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 종은 갚을 힘이 없을 때 종이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구약의 법은 매우 자본주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죠? 적당히 그냥 다 넘어가지 않고 갚을 것이 있으면 종이 돼서라도 갚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리가 맞지요. 그래서 종이 되는데 종을 삼았을 경우에 6년간만 일을 시킬 수 있었고 제7년에는 그를 자유케 해야 하였습니다. 또 그를 자유케 할 때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양과 곡식과 포도주 등을 후하게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치는 집이면 양을 양 몇 마리라도 주고 곡식을 농사하는 집은 곡식도 좀 주고 포도주를 많이 또 수확했으면 포도주도 좀 예, 여러 병을 주고 뭐 그러라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주인이 너무 7년 지나 보니까 주인이 좋은 주인이고 자기가 나가봐야 자기는 어려워서 내가 주인 집에 그냥 종으로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주인이 인격적인 모양이죠. 학대한 것이 학대하는 주인이 아닌가 보죠. 그래서 내가 주인하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서 표를 삼았다. 아마 그것이 귀걸이의 시작인지는 몰라도 종을 데리고 문에 나가서 귀에다 귀도 아픈데 누르면 아야아야 지금 눌러보니까 아픈데 근데 여기다 대놓고 귀걸이 하는 사람은 여기다 뚫겠죠. 따끔해서 아픕니까? 거기다 놓고 송곳으로 딱 뚫어서 거기다가 귀걸이 같은 걸 하나 걸어놓으면 그 주인의 종입니다. 그래서 귀걸이 하는 사람은 종이에요 그 집에. 그래서 주인의 종의 표를 삼았습니다. 그들은 제7년의 종을 자유하게 하는 것을 어려운 일이라 생각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이처럼 동정하십니다. 19절 보십니다.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 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국한문 성경 제 성경에는 있든지가 아니라 있으면 국한문 개혁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한글 개혁 성경은 있든지보다는 있으면이 훨씬 문맥으로 맞습니다. 있으면 그렇다면 영어로는 if입니다. if 그렇다면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내 문 안에서 영어 성경들은 내 문 안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자, 모세는 우양의 첫 새끼에 대한 규례도 여기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첫 새끼 뭐든지 첫 새끼 처음 난 양이나 소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돼 있고 제물로 드리면 그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고기는 제사장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2장 14장 15장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15장을 현재 읽고 있는데 12장 잠깐 돌아가서 12장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읽었느냐면 12장 6절 7절에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은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먹고 아니 이건 처음 열매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들이 먹다니 먹고 자 12장 6절 7절 17절 18절에도 또 신명기 14장 23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9절 20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양의 첫 새끼는 화목제물로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혹은 유화의 향기를 위하여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 개 돌릴지니 여기 네 개는 아론에게 지금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있으니까 제사장 네 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네 개 돌릴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첫의 우양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 드리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우양의 첫 새끼는 비록 그 제물의 고기가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이지만 방금 읽은 민수기 18장 18절 말씀대로 그러나 아마 유명한 신학자 헨스텐버그의 해석처럼 아마 제사장의 허락 속에 제사장이 자기가 먹는 거지만 허락 속에 같이 먹읍시다. 화목제물은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다른 화목제물 같이 제사 드린 자들도 나누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라. 구제하라. 오늘 15장에 신명기 15장의 안식년과 면제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제하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7년 동안 빚을 못 갚을 때 그 빚을 면제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빚으로 인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그것은 빚으로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는 자들을 동정하시고 배려하심이지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필수사항이다. 기억하십시다. 구제를 힘쓰십시오.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어떤 지체들이 있으면 돌아보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구제할 때에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고 인색한 마음, 괴로운 마음을 품지 말고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 또 괴로운 마음, 씁쓸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실상 하나님께 큰 빚을 면제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의 빚은 지옥 갈 만한 빚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것을 1만 달란트 빚이라고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비유하셨는데, 그것은 갚기 어려운 액수의 빚이죠. 1만 달란트라는 빚은 엄청난 것이죠. 1 달란트가 아마 6천 데나리온인가 그렇죠. 1 데나리온이 하루에 1일 품삯이니까, 노동자의 1일 품삯이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예를 들면 7만 원 혹은 10만 원 잡고, 작게 잡아도 아주 기술자들은 미장 기술자들이나 아주 목수 기술자들은 20만 원, 30만 원도 받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기술자들을 10만 원만 잡아도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천 곱하기 10만 원, 그리고 1만 달란트니까 거기다 1만을 곱해보십시오. 조로 올라갑니다. 몇 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갚을 수 없는 빚을 주께서 갚아주신 것이니까, 지옥 갈 죄인을 건져주신 것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얻은 이 큰 구원을 받은 모든 신약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하죠. 거기는 분명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삶의 방식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빚을 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구제입니다. 구제를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라. 셋째로 구제는 복된 일이다. 오늘 본문에 구제는 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가져오는 일이다. 구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자들은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심히 부족한 삶, 부족한 순종의 생활, 선행의 생활, 구제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잠언 11장 25절 아까 읽었지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할렐루야죠. 저 사람 참 늘 착해, 사는 거 보면은 참 너그럽고 자기도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데 남을 어려운 사람을 못 보고 그냥 못 지나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아까 읽은 주의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무 넘쳐서 어이구 주님 이렇게 많이 주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하고 주시는 것을 안겨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가난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고 구제하되 너그러움으로 구제하게 하소서. 땅 위에 사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